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요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이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을 겸손하게 빚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은 한 인생 한 인생을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구약에서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가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핵심 키워드로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소개하셨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셨다면 나는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으로 태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키워드로 겸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겸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복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껏 매우 긴 시간 동안 이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님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 그것을 요한복음은 다시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공간복음과 다르게 사복음서라고 불리우지만 요한복음은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앞서 예수님이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세계의 복음서, 즉 공간복음서의 기준과 관점이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설교하신 내용들의 주제를 맞춥니다. 그것은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즉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펼쳐집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있다면 저는 두말 없이 요한복음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본 것인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한테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복음이 나와 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복음이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외워왔던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읽어보셨습니까? 16절이 나오기 전까지 그도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참 나눈 이후에야 주님께서 3장 1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자여, 학자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김에 살았던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흔히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해와서 우리에게 묻죠. 거듭 나셨습니까? 그래서 구원파들은 이렇게 몇 시 몇 분, 그죠? 그날에 대한 정확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의미는 아십니까? 사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려고 말씀을 쭉 공부를 묵상하다가 이건 수요 성경 공부 때 다뤄야 될 주제 같다 싶어서 제가 넘겼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었던 질문 가운데 거듭남이라는 질문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3장 5절에 대한 대답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태어남, 어게인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다시 3장 7절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데 물, 즉 성령으로라는 말을 다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새로운 생명 시작임을 설명하시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수요일날 설명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니 인생 자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밖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논리에 온전하게 나를 맡김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핵심의 말씀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3장 16절만 떼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쉬운 책이 되지만 요한복음처럼 앞서 구약의 모든 주제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서 3개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교의 윤곽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짚어 나아갈 때 요한복음은 굉장히 명쾌하고 쉬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묵상해 가며 겸손의 주제를 깨우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지난 시간 창세기 25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태장했지만 그가 살아 생전에 심은 모든 것들은 다시 이삭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26장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1장부터 25장까지 매우 긴장을 점하고 있었지만 이삭은 26장 한 장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든 갈등과 번민과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삶의 축약을 26장 한 장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부모된 삶 전체가 자식인 이삭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도 26장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26장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찬양하거나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이기심, 그것을 한치의 숨김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일구어 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삼손을 만나고 있지만 앞전에 만났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쉬는 날 아침에 말씀 묵상의 주제가 기드온이었죠. 어제 아침 보내드린 묵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을 이기게 하셨죠. 그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앞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3만 5천이 쭉 광야에 늘어서서 잠을 자면 몇 킬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밤에 기드온이 무서워서 낮에도 가지 아니하고 횃불과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 불을 보고 그 나팔 소리에 놀라서 13만 5천이 혼비백산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무서워서 양쪽 산에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불빛이 적군의 진영에서 온전히 보이기나 했을까요? 그 나팔 소리가 바로 곁에서 분 것도 아니라 산 위에 올라서서 불렀으니 그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오히려 공격을 알리는 진군의 메시지로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의 친구를 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다고 기억할 수 있도록 300명만을 뽑아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미디안 군대를 없애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살지 않습니까? 곧이어 기드온이 두 왕을 쫓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함을 우리는 사사기 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명령하지 않으셨죠. 왜죠? 기드온이 독자적으로 두 왕을 쫓았지 않습니까? 후에 기드온이 그 왕을 신문할 때 보면 왕을 쫓은 이유를 밝힙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복수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왕을 쫓는 와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런데 8장 서두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신들이 만물 포도라고 그들을 높이며 그들 밑에 언더스탠드하며 그들과 대화와 설득으로 풀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곧이어 힘없는 숫꽃, 여러분 숫꽃이라고 번역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두 왕을 쫓고 있으니 자기에게 떡을 조금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앞서 에브라임 지파와 대화하듯이요. 그러나 힘이 없는 지파에게는 뭐라고 명령했죠? 떡 덩이를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대화 자체에 의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지파에겐 철저하게 군림했죠. 당연히 그들은 13만 5천을 이긴 소식도 듣지 못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부탁을 거절당한 기드온이 할 말이 무엇이었죠?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을 들레꽃과 찔레꽃 가시로 찢어 죽이겠다. 같은 동족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은데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사사기 8장 6절입니다. 숫꽃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의 군대가 내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8장 7절에 자기의 청을 거절한 숫꽃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분우엘로 기드온이 올라갑니다. 분우엘에는 단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했습니다. 그같이 구한즉. 8절에 분우엘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과 똑같죠. 그랬더니 9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망대는 그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겠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 자신의 복수극을 완성했던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8장 이하에 읽어보면 그가 철저하게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그가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본다면 기드온은 이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생각해보면 기드온의 잔인성이 더욱 드러나죠. 기드온은 애초에 불신과 불평과 의심 그 자체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측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의 불신과 그의 의심 많은 간구와 기도에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조차 믿지 못하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무찌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증거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디안의 적군에게 쳐들어가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미디안의 군사의 꿈을 그 귀로 듣게 함으로 그에게 용기를 내게 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매사에 소극적이고 겁이 가장 많았던 지도자 기드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해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대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중군동의 폭군들이, 군주들이 하는 대로 모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입다는 기드온보다 훨씬 못한 존재임을 배웠죠. 삼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을 배우기 전이었다면 여러분 좀 더 성경에 접근하기가 힘드셨겠지만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스라엘을, 아니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포도원에도 마음대로 가고 시체를 멀리해야 했던 삼손은 사자도 찢어 죽이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 죽였다. 여러분 인간의 무용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하고 있는 삼손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나귀 턱뼈는 나시린은 만져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한 삼손을 보지 않고 천명을 죽인 것 자체에만 주목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사사기를 설교한 뒤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손이 자기 개인적인 원한으로 마지막에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이제껏 처음 알았다고. 사사기 16장 28절에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 두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죠. 여러분 보실래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눈을 뽑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사기는 그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의의 길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위로 세워가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약에도 그렇게 일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덕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동일하게 사람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삭을 만났죠. 이삭이 26장 1절에 이렇게 그 첫 무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첫 흉년 그리고 두 번째 흉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흉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다고 기록해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폭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반드시 그 폭풍과 태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는 구덩이로 그리고 노예살이로 그리고 감옥살이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겸손한 인생으로 빚어가시고 겸손한 인생만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겸손한 인생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 이삭의 집안에 불어닥친 폭풍을 살펴보았죠. 20년간 아이가 없었던 두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생명을 허락하셨죠. 허락하신 생명이 뱃속에서 서로 전쟁을 하며 싸우자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기도했던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자기 배에 생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리브가가 지혜롭게 묻자온대,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닥칠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이 집안에 폭풍이 임합니다. 흉년이라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1절은 곧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태풍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가장 슬플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에게 몰아닥친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했는데 기도조차 없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수도인 그랄로 내려가버린 거죠. 그런데 2절에는 이상한 말씀이 등장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 헤브론이 여기 있다면요, 블레셋 그러니까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쯤입니다. 그럼 이해가 가죠. 그랄에 가 있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 이삭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목적지로 삼은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전에 보았던 사건과 대사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에도 애굽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지 않거든요. 장장 6,400km에 이르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 가나안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근처에는 물이 나는 곳이 없잖아요. 물을 두 도시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기도조차 없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 기도조차 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택했던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믿음으로 가나안에 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을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그 긴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면 적어도 원주민 중에 몇 명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와 환영 인사라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올 거라고,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 주라고 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주민의 텃세 때문에 창세기 12장 서두에는 그가 남방으로 밀려 내려갔다라는 것을 기록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점점 산지로 올라갔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와중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고 평지에 장막을 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40년을 기다려 엘리에셀이 찾아왔던 리브가와 결혼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기까지는 했는데, 자기 인생에 자기의 계산을 넘어서는 흉년이라는 태풍이 다가오자 이 태풍을 통해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지 않았다. 둘 다 한결같이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 방법. 이삭도 위기에 봉착하니까 조금도 고민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흉년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이 그랄입니까? 아니죠. 어디죠? 가나안 땅 헤브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헤브론을 배웠잖아요. 헤브론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물리적으로 그 땅 자체를 고수하는 거죠? 헤브론의 뜻이 그것을 가르쳐준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헤브론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켜야 했던 믿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어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6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집트는 상징적인 거죠. 죄악의 도성, 죽음의 도성을 상징하죠. 왜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창세기 12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랄은 어디인가? 우리에게 애굽은 어디인가?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고 그분과 바르게 교제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 애를 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 안도 그랄이 되고 교회 안도 애굽이 될 수 있다고요. 단지 나이트클럽을 가고 단지 술집을 가는 것이 그랄이요 애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세상과 깊이 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불리는 그 그랄에 서 있는 겁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이죠. 소위 악의 경계선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다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솔로몬은 세상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양다리를 걸쳤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을 넘지 않도록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매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허리를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십니다.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고픈 마음을 대변하는 곳, 그랄. 여러분 그 그랄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삭의 삶을 증거하면서 부모인 아브라함의 삶의 반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우고요. 사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우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문제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수많은 가치의 혼란과 정립과 이동이 있은 이후에야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리라 다짐하고 나아가거든요. 보통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풍입니다. 수련회 갔다 올 때 그런 느낌 안 드셨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이제 마치 꼭 천국을 밟고 세상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이 아주 쉬울 것 같았는데 세상의 문제들이, 태풍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평강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삶에 발발하죠. 직장에서 문제도 생기고 가까운 친구도 잃게 되고 심지어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발 딛고 설 때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다라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지금 그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계산을 넘어서는 흉년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원주민의 텃세나 문제는 잘 견뎌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렸고 넘어서 안 될 선을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무진장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의 경계선은 어디였죠?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상관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한 가지 선이었습니다. 믿음의 경계선이었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 앞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상대적으로 옅어져 버렸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명령은 절대적이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과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말씀의 절대성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선을 넘어버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실낙원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한 가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죠. 요셉에게 믿음의 경계선이 그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주인이 경계선을 꺾죠.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되 내 안에는 안 된다 라고 그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그 여인이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창세기 39장 10절이 밝힙니다. 한 번 정도 유혹한 게 아니라 매일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국 만리 타협 땅에서 외로웠을 요셉에게 여인의 유혹은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있는 곳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책략으로 모든 사람을 내어보내고 그와 나만 있게 한 그녀 덕분에 요셉이 그 여주인의 계략에 빠져들죠. 그러나 그때 요셉은 그 믿음의 선을 지키기 위해 도망갑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의 선을 지키려다 결국 모함받아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선을 지키는 것은 고달프고 때로는 죽는 것 같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도무지 답답하다. 그렇게 살아서 돈을 어떻게 버냐? 그렇게 살아서 내일을 어떻게 보장하냐? 다수가 주는 마력을 떨치기 힘든 순간이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에게 평강은 우리의 성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장하실 때에만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요셉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요셉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순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섰다. 영원토록 신락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공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도 않은 걱정이 시작되었죠. 아브라함 내 애굽에 간 적도 없는데 가기도 전에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아리따따 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라고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삭도 동일하게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26장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면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의 만족과 지구의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근심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내 아내를 내 누이라 속이자. 그러면 내가 산다. 여러분 믿음의 선을 넘어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근심이고 그 결과는 거짓된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을 안 지키면 우리도 항상 불안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를 자각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죠? 말씀의 절대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금식하고요 구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모든 평안은 깨어지고 거짓이 우리의 일상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인생일 때에만 말씀은 선택할 수 있고 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길만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태풍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경계선을 걸치거나 넘어서지 마시고 리브가가 했던 기도를 떠올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기도하시며 믿음의 선 안에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 믿음의 선을 넘어선 부분들이 없는지 경계에 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아침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